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사계절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 사람들은 이 시국이 얼른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과 동시에 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형태와 방식으로 나름대로 적응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제일 그리우신가요? 그리고 어떤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때이신가요? 또, 비록 이런 시국이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나쁜 점은 무엇인지 또 가장 크게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문이다.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이지, 잠깐 왔다 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이런 질문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 우리들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욱 진지한 태도로 고민해보고 또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배하는 삶 혹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겼는데 바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 어떤 공동의 해답은 아직은 도출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논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해야만 한다. 어떤 핍박이나 심지어는 과거의 전쟁 중에서도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예배는 이미 실행돼 왔다.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공공의 복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침에 협조를 해서 이럴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 때였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으시고 그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평범한 유대 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거듭해 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죠?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 본 남자가 신기하게도 자기의 속사정,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속사정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내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분? 예,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들켜서 민망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막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된 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금 좀 확인하고 싶어 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보다 더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 여자는요,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화제로 돌리고 있죠? 예, 예배하는 장소의 문제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이 약속된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그리심산, 자기 지역에 있었던 그 그리심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따로 사마리아인들끼리 예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두 개의 성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상종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자가 이 정체 모를 유대 남자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특기가 발휘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에 흑백 논리로가 아니라 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답을 주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자, 사마리아, 그래, 너희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해야지, 혹은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21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매우 민감했었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한테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앞에 있었던 남자가 유대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슨 소리냐? 그리심산 예배는 틀렸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로서 물리적인 장소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모두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가 뭘까요? 예배를 준비하고 생각할 때 장소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예배당이든 즉 교회 건물이든 혹은 집이든 어디서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려던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그렇게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장소 문제로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 때문에 의견이 갈라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예배 장소 문제에 몰입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21절 하반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예배 장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오직 그 대상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핵심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을 제대로 잘 고쳐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영과 진리로라는 이 부분이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해석을 하게 했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어떤 예배자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요,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더 잘 알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23절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23절 그 중간에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급기야 24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장소에 연연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다름 아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지금 열려있고 놓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뭐로서만 가능하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또 사업에서나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또한 큰 염려를 가질 만한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가장 큰 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더 이상 구약의 그 성전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방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물리적인 장소에만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껏 예배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좀 완화가 돼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겠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개인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경에는 너희라고 혹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물리적인 장소의 차원, 보이는 것의 차원에서만 보려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반년이 넘도록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또 식상하고 힘에 겹거나 컴퓨터나 TV로 그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저하시킨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궁극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짚어볼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실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땠죠? 소를 끌고 왔어야 됩니다. 양을 끌고 왔어야 됩니다. 비둘기를 잡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성전에 와서 때마다 제사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소용없는 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을 1시 반부터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찬양도 나가고 있고요. 또 온라인 에티켓 영상도 두 가지 버전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뭐 옷을 갖춰 입어라, 성경을 준비해라, 열심히 따라서 찬양하고 설교 잘 듣고 아멘도 해라. 예,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느슨해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어서 예배 에티켓 영상도 계속해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식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예배하시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예배에 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잘 입고 또 성경 찬송을 갖추고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아까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민감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에 의지하고 확신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 바로 영과 진리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아, 목사님, 근데요,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혹시라도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한 아버지의 그 심정과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참으로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내가 겨자씨만큼이라도 생겨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뚫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축 늘어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현장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참 지루하고 처절한 그런 주일 예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히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리시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에 불렀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껏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예배해 왔는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또 반성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해 왔는지,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아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여나 혹시라도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아왔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그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온 땅의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